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가 뽑은 오늘의 숫자는 0.75%포인트입니다. 내 마음에는 썩 들지는 않지만 미국 경제가 튼튼하다는 의미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 밝힌 코멘트였습니다. 뉴스 들으셨습니까? 미국의 연준이 기준금리를 또다시 0.25%포인트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하고 미국의 기준금리 격차는 11년 만에 제일 크게 벌어져서 오늘의 숫자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0.75%포인트까지 벌어졌습니다. 미국의 오늘 금리 인상은 그동안 예상됐던 거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뉴스는 아닙니다. 그보다는 앞으로 몇 번이나 미국이 더 금리를 올릴 건가, 이게 더 관심사였는데요. 연준은 올해 추가로 한 번 더 올리고 내년에는 세 번 금리 인상을 더 하겠다고 예고해서 금리 인상 기조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제 우리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여부가 더욱 주목받게 됐는데, 사실 한국은행이 결정하는 기준금리보다 더 중요한 게 시장금리입니다. 기준금리를 올리더라도 시장금리는 거꾸로 내려갈 수도 있고요. 또 이 시장금리에 따라서 우리의 대출금리가 결정되기 때문인데,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 국내 시장금리도 좀 올라가고 있긴 합니다. 한국은행과 정부가 금리 인상 필요성을 암시하는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명절 연휴 지나고 일상으로 복귀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터져나온 이 미국의 금리 인상 뉴스가 또 우리가 닥친 경제의 현실을 일순간에 깨우쳐주는 것 같습니다. 예, 9월 27일 목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입니다. 요즘 베트남이 중국 다음에 중국을 잇는 글로벌 생산기지로 부상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베트남은 세계의 공장이 될 수 있을 것인지, 생산지로서 어떤 이점을 갖추고 있는지 무역협회 현지 관계자에게 좀 들어보겠습니다. 농가와 도심을 일자리나 새로운 직거래 방식으로 이어주는 기업들, 스타트업의 이야기 이어서 준비했습니다. 9월 27일 손에 잡히는 경제, 광고 듣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예, 경제 뉴스들 챙겨 들어보겠습니다.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미국이 금리를 올렸네요, 결국.
네, 그렇습니다.
예상대로 올린 거긴 한데,
예.
혹시라도 조금 안 올려주면 주식시장에는 좀 좋겠다는, 네, 생각들을 하긴 했었어요.
네,
그러나
그렇습니다.
미국의 경제가 워낙 뜨겁게 좋아서,
예,
결국은 올렸습니다.
네, 우리나라 새벽에 전해진, 예, 소식입니다.
예. 우리나라하고 차이가 얼마나 되죠, 이제?
네, 지금 우리나라는 1.5%를 작년 11월부터 유지해오고 있고요.
예.
미국은 오늘 새벽에 이제 인상 결정을 하면서 2.0에서 2.25%로 이제 상향이 조정이 됐는데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와는 0.75%포인트 벌어졌습니다. 이것은 11여년 만에 최대 폭이라고 하고요.
예.
네, 그래서 더 위기감이 조금씩 더 감도는 모양입니다.
원래 그동안은 우리나라 금리가 높고,
네,
미국의 금리는 낮고.
그렇죠.
미국은 선진국이고 오래된 성숙한 경제니까 당연히 금리가 낮고, 우리 이렇게, 네, 알고 있었는데.
그렇죠.
바뀐 지가 꽤 됐으며 심지어는 역전폭이 커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또 앞으로의 행보에도 관심이 역시 모아지고 있는데, 연준은 오는 12월, 그러니까 올해 안에 한 번 더 올리고요. 그리고,
네,
내년에 세 번 추가 금리 인상 전망을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 한 차례 더 올리고 2021년에는 동결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는데요. 이렇게 되면 2020년에는 3.25에서 3.5%까지 미국 금리가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 우리나라하고도 점점 더, 우리나라가 가만히 있으면 점점 더 벌어지겠다는 뜻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의 경제가 좋아서 그런 건데 네. 혹시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좀 바뀌었습니까?
예, 이날 연준은 올해 미국 GDP 증가율 전망도 상향 조정했는데요. 기존의 2.8%에서 3.1%로 0.3%포인트 올렸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2%대 후반 정도를 지금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예.
금리에 이어서 경제 성장률까지 미국에 역전되는 그런 좀 이례적인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 좀 눈에 띄고요. 다만 미국도 향후 전망을 뭐 아주 낙관적으로만 보는 것은 아닙니다. 올해는 3.1%를 전망하고 있지만 내년은 2.5% 그리고 2020년은 2.0% 2021년에는 1.8% 등으로 예. 전망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미국도 올해가 최고로 좋은 해라는 뜻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늘 항상 나오는 얘기지만 미국은 금리 자꾸 올라가고 우리나라는 안 올라가면 지금 네. 우리나라가 한 세 번은 계속 올려야 이제 미국 금리하고 비슷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금리가. 이렇게 서로 차이가 벌어지면 우리나라 돈 다 이제 미국으로 빠져나가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은 꽤 그동안 오래전부터 나왔는데
그렇습니다.
괜찮다는 설명도 있었고요.
예, 지금 뭐 금통위 회의록을 보면은 뭐 급격한 그런 자본 유출 가능성은 낮다. 뭐 이런 예. 견해들이 나오고 있고 오늘 정부도 뭐 관련 회의를 열었는데 김동연 부총리가 뭐 급격한 자본 유출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또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어제 이제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이제 관련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이걸 보면은 한미 간 금리 격차가 0.25% 포인트 커지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던 외국인 투자 자본 15조 원이 유출될 수 있다. 뭐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지금까지는 환율 같은 다른 요인으로 좀 버틸 수 있었지만
예.
금리 차가 1% 포인트까지 벌어지면 자본 유출이 현실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고요. 과거의 예를 들어보면 과거에 2006년에 한미 기준금리 차가 한 1%포인트 난 적이 있었거든요. 당시에 그 증권 채권 시장에서 외국인 자금 순유출액이 한 석 달 동안 8조 원을 넘어섰던 그런 예. 일이 있었고 같은 기간에 코스피 지수는 8% 넘게 떨어졌던 뭐 또 그런 전례가 있어서 이런 것들이 또 재현되는 것은 아닌가 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한국은행은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이제 고민거리일 텐데
네.
올해 기준금리를 올리려면 회의를 열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올해 금통위가 몇 번 남아 있습니까?
네, 현재 두 번 남아 있는데요. 10월과 11월입니다. 이제 이 앞서서 7, 8월 금통위에서 이제 기준금리 인상과 관련된 소수 의견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만장일치가 아니라
예.
일부 의원들은 기준금리를 올릴 필요성이 있다라고 이제 발언을 한 그런 소수 의견이 나오는 만큼 이제 인상 분위기가 조금은 조성되는 모습인데 하지만 고용이나 소비 뭐 성장 이런 우리나라의 주요 경제 지표가 좋지 않은 것이 역시
네.
한국은행으로서는 고민거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 성장 전망을 또 한국은행이 1년에 4번 정도 발표를 하거든요. 1월, 4월, 7월, 10월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1월과 4월에는 올해 3%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지만 이것을 7월에 2.9%로 낮춘 바 있고요. 그런데 상반기를 보자면 상반기 성장률 잠정치가 2.8%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네.
7월의 전망치보다도 낮고 하반기에 그러면 2.9% 이상을 좀 기록을 해야 연간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다는 계산인데 지금 하반기 뭐 조금 7, 8, 9월 추세를 보자면 이 목표 달성도 어렵지 않겠느냐. 더 성장률 잠정치가 더 낮아지는 것 아니냐. 이런
네.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또 금리를 과연 인상할 수 있겠느냐. 그것은 모순이다. 뭐 이런 또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은 금리를 올리고 싶겠죠, 마음은.
네.
마음은 올리고 싶을 텐데 이제 올릴 분위기가 과연 되느냐인 건데 분위기
네.
말씀해 주신 것 중에 하나 나쁜 것은 경제 지표가 잘 좋은 게 안 나오고 있다는 고용이나
그렇죠.
소비나 성장이 잘 안 나오니까
네.
그게 하나 걱정거리고 네.
명분이 이제 조금 뚜렷하지 않은 것이죠.
또 하나 걱정거리가 있을 거예요, 사실은.
네.
올리고 싶은데
네.
지금 정부에서 예를 들면 총리가 한국은행이 금리 좀 올렸으면 좋겠다라든가
그렇죠.
올려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발언을 해버리면
바람에 네.
해버리면 올리려고 네. 하다가도
그렇죠.
그러면 총리가 올리라고 하니까 올린 게 돼버린 게 돼서
네. 그렇죠.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신경 쓰는
예.
한국은행은 사실은 독립적이지 않으니까 독립성을 자꾸 신경 쓰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뭐 10월에는 일단은 동결하고 11월
네.
달에 혹시나 올릴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이제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역시 지켜봐야겠죠.
그래요. 그 사이에 또 한국은행이 금리 좀 올려야 된다는 발언이 또 정부에서 나오면
네.
아마 또 못 올리게 되지 않을까.
네.
한국은행은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공부하는 학생처럼
네.
공부하려고 그러는데
네.
엄마가 공부하라고 하면 공부하기 싫잖아요.
맞습니다. 네.
분위기가 그렇더군요.
네. 네.
최근에 우리가 신경 좀 못 쓴 사이에 국제유가도 또 많이 올랐네요.
예, 그렇습니다. 국회산 브렌트유가 배럴당 81.87달러를 기록했고요. 이것은 2014년 11월 이후 최고가니까 한 4년여 만에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고 또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72.28달러로 역시 지난 7월 이후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이 이제 오는 11월 5일에 이란 원유 제재를 재개할 것을 예고하고 있거든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했는데요. 이러면서 공급 차질 우려가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OPEC 회원국 또 러시아 같은 주요 산유국들이 당장 뭐 증산에 나서지 않겠다고 한 상황이어서 더더욱 이 공급에 대한 좀 우려가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연말까지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까지 오를 것이다. 뭐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
예.
역시 우리나라로서는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고 원유를 모두 수입해야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부담스럽을 수 있다. 그리고 거기다가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또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
여러 가지 글로벌 악재가 좀 닥친 것이 아니냐 뭐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에서 한 10개 정도 되는 기업이 종목이 퇴출된다는 소식이 있던데
네.
갑자기 왜 이런 일이 있어요?
네,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제 감사를 받게 되는데요. 특히나
예.
상장법인이면 더더욱 감사를 철저히 받아야 되는데 그 감사를 받고 관련 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돼야 되는데 그 기한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받아도 이게 적정하다라는 의견을 받아야 되는데
예.
그 적정하다는 의견을 받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한국거래소가 이들 기업에 대해서 내일부터 10월 10일까지 7거래일 동안 정리 매매를 진행하겠다 이렇게
네.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들 기업 코스닥 시장의 10개 기업이 10월 11일에 상장 폐지가 되는 수순을 받게 됩니다.
정리 매매라고 하면 어떤 네. 겁니까?
일단 이 해당 기업의 주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해당 기업의 주주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마지막으로 처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인데요.
근데 이게 상장 폐지되는 회사 주식을 누가 사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 정리 매매가 될 때
네.
뭐 거의 가격은 뭐 거의 제 값을 못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10분의 1 이하로.
그 값이라도 파실 분들은 파시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일단 거래될 수 있는 기회를 주긴 하는 것인데 일반
예.
장중 매매와는 좀 차이가 있고요. 뭐 30분 단위로 단일가로 이렇게 거래가 된다고 합니다.
예. 갑자기 이렇게 근데 10개 회사 측 이렇게 갑자기 상장 폐지되는 게
네.
자주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네.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감사를 못 받은 기업들이 재감사를 또 받아서
예.
그러니까 5개월간 유예 기한을 받거든요. 감사를 처음에 못 받았을 경우에. 그래서 5개월 동안 유예 기간을 통해서 뭐 소명 자료도 제출하고 해서 회계 법인에서 적정 의견을 주면
예.
다행인데 그 재감사 기간 동안에도 제대로 그 소명이 안 돼서
예.
의견 거절 판정을 받게 되면 결국은 이제 퇴출이 되는 것이거든요.
작년에는
재감사 기업 15곳 가운데 6곳만이 퇴출됐었는데
이번에는
올해는 15곳 중에 10개 기업이 이제 퇴출되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기업이 퇴출되는 그런 사례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은 오는 11월부터 이 부실 회계 감사에 관련해서 처벌이 좀 강화되는
예.
그런 법이 개정되면서 회계 법인의 외부 강사가 좀 깐깐해졌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잘못 걸렸다라는
알겠어요.
그런 의견인 거죠.
대충 봐주던 감사를 이제는 조금 더 깐깐하게
네.
투명하게 하기 시작했다는 걸로 볼 수도 있겠고.
예. 그러니까 좀 정상화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또
예.
그 해당 당사자 입장에서는 이것이 충분한 소명 기회를 얻지 못했다. 또 이 회계법인의 의견 거절 판정이 뭐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뭐 이런 이제 주장을 하면서 뭐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게시판에도 올린 뭐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 국민청원 게시판은 정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재밌는 뉴스가 하나 있어요.
네.
최근에 저축은행들이
네.
단기 상품에 즉 2년짜리 이런 저금 예금 말고
예.
이제 1년 정도로 짧은 만기 상품에도 이자를 오히려 더 많이 주는 경우가 왕왕 나타나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그 저축은행들이 그 1년 만기 적금 상품의 금리를 좀 올리면서
예.
일부 은행에서는 2년 만기 상품보다 더 높은 금리를 제시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예적금 상품 가입할 때
예.
보게 되면은 뭐 6개월보다는 12개월 상품이 조금 더 금리가 높고 12개월보다는 24개월 상품이 금리가 높은 것이 일반적인 경우인 거죠.
네.
거치나 납입 기간이 길수록 금리가 높은데 오히려 거꾸로 1년 만기 상품이 더 높은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면 한 저축은행에서는 12개월 상품의 최고 우대 금리가 연 4.6%까지 제시가 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뭐 24개월짜리가 일반 상품이 2.2%니까 그거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그런 아주 특이한 케이스인 것 같아요.
이거는 뭐
하고요.
금액 제한이 좀 있고 이벤트성의 금리겠죠?
네, 아마도 그런 것 같고요.
뭐
보통 그래도 한 3%까지 뭐 금리가 제시된 그런 상품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보면은 최근에 좀 그래도 금리가 올라가는 그런 추세 속에서 저축은행들의 고객 유치 경쟁이 치열해졌다라는 그런 평가가 나타나고 있는데 현재 국내 저축은행이 79곳이 되거든요. 이러면서 뭐 이탈이 우려되는 고객을 잡거나 또 신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그런 홍보 목적의 이벤트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네.
또 중금리 대출 확대를 위해서 저축은행들이 좀 자금을 미리 확보해 놓는 뭐 그런 차원에서도 풀이가 되고 있고 또 2020년에 그 예금 대비 대출금 규제를 앞두고 미리 좀 예금을 확보해 놓는 고객을 미리 확보해 놓는 그런 차원으로도 또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저축은행이 예금 금리 올리는 이유는 결국은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은 됩니다만 결국 하나로 모아지는 게
네.
이렇게 예금 받아서 더 좋은 곳에 대출하려고
네.
라고 설명될 수 있을 텐데 요즘 저축은행들이 그럼 어디를 대출하려고 이렇게 모으나 고민을 해보면 아마도 네. 9월 달에 나온 부동산 대책 때문에 여기저기 대출들이 다 막혀 있잖아요.
그렇죠.
무슨 잠깐 돈 좀 쓰려고 하더라도 대출이 안 되니까.
예.
아니, 내 집이 지금 집값이 얼마인데 이걸 대출을 안 해 주세요. 그럼 은행 가서는 정부한테 얘기해 보십시오. 저희는 대출 못 해 줍니다. 이런 답변이 돌아올 거고.
네.
그러면 급한 돈 쓰려면 이자 조금 더 주더라도 저축은행 가서 손 벌릴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아마도 그런 고객들이 꽤 많아질 거다.
네.
다만 담보는 충분히 잡을 수 있으니까 저축은행이 손해 볼 일은 없을 것이다라는 네. 기회를 아마 파악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알아야 될 것들 많이 안내를 해줘.
눈높이에 딱 맞는
만인의 경제 과외 선생님.
다음 순서는 친절한 경제입니다.
네, 오늘은 청취자 이태곤 씨가 오피스텔을 하나 얻어서 월세를 내고 계신데 관리비 명세서를 쭉 오랜만에 보니까 장기수선 충당금이라는 항목이 없더라. 이러면 이 오피스텔은 혹시 건물에 금 가거나 페인트칠 다시 하거나 이럴 일 있으면 어떻게 하려고 이 장기수선 충당금을 안 걷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하셔야 할 듯하긴 한데 대신 저희 손에 잡히는 경제에 보내오셨어요. 예, 이 장기수선 충당금은 관리비 걷을 때 같이 걷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세입자가 아니라 집주인이 내야 되는 돈이지요. 나중에 세입자가 그래서 이사갈 때 집주인으로부터 받아가야 되는 돈인데 예, 질문 주신 이태곤 씨는 세입자신데 이렇게 장기수선 충당금을 안 내면 무슨 큰 공사할 일 생기면 그냥 세입자한테 받은 관리비로 그 공사비 쓰는 거 아니냐. 아, 그러면 관리비가 더 늘어나지 않느냐 이런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하신 이태곤 씨의 걱정이 일리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법규로는 300가구 이상의 아파트는 장기수선 충당금 계획을 세우고 꼭 관리비에서 걷어서 쌓아두라. 그래서 큰 공사할 때 써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피스텔은 아직 그런 법규가 따로 없어서 장기수선 충당금을 걷어도 되고 안 걷어도 되고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주인, 집주인 입장에서는 안 걷는 게 좋죠. 장기수선 충당금은 집주인이 내는 돈이니까 가능하면 안 걷거나 적게 걷고 갑자기 수리할 일 있으면 세입자들한테 걷는 관리비 이제 그걸로 쓰면 좋은데 반대로 세입자들 입장에서는 일상적인 관리가 아니라 건물 설비에 생긴 문제는 집주인이 비용 내야지 이걸 왜 세입자한테 냅니까? 이런 갈등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데 오피스텔은 이 장기수선 충당금을 어떻게 해라라고 하는 특별한 규제가 아직 없습니다. 특별한 규제가 없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오피스텔마다 관리비가 제각각입니다. 그러니까 큰돈 들어가는 것도 세입자들한테 관리비 내라고 해서 충당하는 것도 있고요. 또 집주인들한테 따로 장기수선 충당금을 걷는 것도 있고 특히 오피스텔은 집주인들이 멀리 살고 별 관심이 없는 그런 경우들이 꽤 많아서 관리비 비리나 혹은 관리비의 문제 특히 또 아파트보다는 많습니다. 친절한 경제였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그동안 공장을 중국으로 옮기던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중국보다는 베트남이 좀 더 낫겠다라는 판단을 하는 업체들이 점점 늘고 있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베트남으로 투자한 금액이 중국을 넘어섰을 정도라고 하는데 생산 거점으로 베트남은 어떤 장점이 있고 또 베트남 진출을 고려하는 업체들이 혹시 또 생각해둬야 할 점은 뭔지 한국무역협회의 김일산 베트남 호치민 지부장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한국 기업들이 중국 사업을 하다가 중국에서 공장을 가동하다가 중국 공장을 철수해서 베트남으로 옮기는 경우들이 꽤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뭐 아무래도 인건비 그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런 그 이 공장 이전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봅니다.
중국하고 비교해서 베트남이 인건비가 많이 싸요? 얼마나 쌉니까?
여기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일반 단순 생산직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약 월 250달러에서 한 400달러 하고 있는데요. 이 수준은 중국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한 달. 우리 돈으로 한 4,50만 원 정도가 임금이란 뜻이군요, 한 달.
네, 맞습니다. 근데 요 임금이라면 중국은 현재 그 베트남 인접한 뭐 광동성이나 그런 지역은 월 급여가 1인당 뭐 800달러 달하고 있기 때문에요.
예.
그리고 한국 수준에 비해서는 뭐 20%나 25% 수준밖에 안 되니까
예.
뭐 인건비 부분에서만큼 아주 뭐 만족도가 진출 기업은 높다고 보겠습니다.
인건비가 처음에는 대개는 그렇게 낮다가 빠르게 올라가는 게 일반적인데 중국도 처음에는 낮았다가 그래서 요즘에 많이 올라가는 바람에 걱정하던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많이 올라가고 있지는 않아요?
네,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베트남 정부는 그 최저임금을 급지별로 1지, 뭐 1급지, 2급지, 4급지까지 구분해서 최저임금은 달리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예.
실제로 최저임금 인상률은 매년 아주 높았습니다. 뭐 올해만 하더라도 6.5% 올렸고요. 실제로는 이보다 더 높게 그 다른 임금 외에 다른 사회보험료라든가 다른 어떤 부대비용이 더 많기 때문에
예.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한국에 그래서 투자하는 기업들이 많은데 인건비가 많이 오른다고 해서 고민하는 업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대개는 그 동네도 최저임금이 오르면 최저임금을 주나 보죠?
아닙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이고요.
예.
거기에 부대비용 있지 않습니까? 뭐
예.
퇴직금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사회보험료도 있을 것이고 최저임금의 기준으로 해서 다른 비용도 있기 때문에 뭐
네.
상여금도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 높게 그 부담은
더 되겠으나 되게 그거야 네. 당연히 법대로 줘야 하는 거니까 주고.
네.
그래서 임금 요즘 인상률이 최저임금 인상률이 한 6, 7% 된다고 하시니
과거에는 지금 이제 베트남 정부에서도 최저임금이 외국인 투자에 그 걸림돌이 된다고 이제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그 근년 들어서는 조금 증가율을 조금 낮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 2014년이나 15년이나 16년에는 무려 뭐 14%, 15%를 올렸습니다.
예.
근데 내년에는 현재 5.3%를 고시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인건비가 중국보다 싸다는 것 이외에
예.
베트남이 또 다른 장점이 있나요?
아, 베트남 한국 그 기업들은 일단 뭐 베트남 노동력이 아주 우수하다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예.
다른 뭐 문화적 차이라든가 국민성이라든가 근로자 질이라든가 여러 봤을 때는 뭐 그 베트남을 뭐 투자 최적격지로 뽑고 있죠.
근로자의 질이라는 게 뭡니까? 기업하는 분들 입장에서
근로자
볼 때?
질이라고 한다면 그 어떤 노동력의 품질을 얘기하고요.
예.
아주 여기는 이제 그 근면하고 손기술이 뛰어나고 그래서 한국 기업들은 생산 현장에서 관련 기술이나 지시사항을 빨리 이해하고 습득하는 게 베트남 근로자가 훨씬 빠르다. 그래서 많이 이렇게 호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거야 뭐 사실은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원래 그 나라는 그렇고 다른 나라는 안 그렇고 한 문화적인 차이가 있는 걸 테니까요.
예.
베트남의 사회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에서 사업을 시작하셨던 분들, 꽤 오래전에 일입니다만, 예. 인건비도 싸고 시장도 넓고 해서 나쁘진 않은데, 사업하기가 네. 어렵다. 특히 관공서에서 일 처리하는 게 어렵고, 관시 문화가 있어서 뭔가 좀 줄이 없으면 되는 일도 안 되고, 네. 또 안 되는 일도 되고, 그런 것들 때문에 불편하다고.
베트남도 그런 문제가 없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요.
예.
기업 하시는 우리 기업들은 그래도 기업하기가 양호하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정부도 외국인 투자가 경제 성장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고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예.
뭐 여기 그 코참이라고 있거든요. 한국 기업 단체 있는데 그런 한국 기업 단체나 뭐 또 지역별로 뭐 이렇게 한국 기업 대상으로 뭐 간담회를 해가지고 건의도 받고 이 건의에 대해서 그 각 기관별로 이렇게 해결해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도 이제 뭐 여러 세무행정이나 불투명한 뭐 세무행정이나 뭐 행정절차 뭐 그런 고민하는 업체도 있지만
예.
뭐 그랜드로 기업이 또 양호하고 그 환경이 양호하고
네.
그래서 뭐 아직까지는 뭐 문화적 알겠어요. 마찰이나 부당한 비즈니스 관행 같은 뭐 그런 이유로 철수한다는 사례는 아직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불편함이 없지는 않으나 그것 때문에 예, 예. 사업 못할 정도는 아니다?
네, 맞습니다.
알겠어요.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아주 베트남 정부도 그렇고 근로자도 아주 우리나라 그 진출 기업들 아주 호의적입니다. 그래서 기업 활동에는 뭐 큰 애로는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주로 어떤 산업들이 베트남에 공장 짓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기업인들 경우엔?
그 초기에는 뭐 20여 년 전부터 투자가 이루어졌는데 그때는 뭐 당연히 경공업 분야였죠. 봉제나 신발이나 가방이 주종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는 뭐 인건비 때문에 뭐 앞다투어 이렇게 우리 기업들 돌았고요. 지금은 봉제나 뭐 섬유 그 경공업 같은 기업들은 지금 뭐 거의 다 베트남에서 생산해서 수출하고 있다 보면 됩니다.
예.
그런데 약 10여 년 전부터 근년 들어서는 한국의 전자나 휴대폰 같은 대기업들이 들이지 않습니까? 베트남의 생산 이제 전략 생산 기지다 보니까
예.
거기에 따라서 동반 또 진출하는 협력 업체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뭐 또 최근에는 뭐 꼭 이런 제조뿐만 아니라 또 유통이랄까 뭐 농업이랄까 프랜차이즈랄까 그런 분야도 많이 지금 그 베트남에 이렇게 진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 인건비가 저렴하니까 거기에서 가격 경쟁력이 생길 수 있다는 판단이 가장 강한 거예요? 강한 요인입니까?
네, 맞습니다.
주로 대도시 쪽으로 들어가겠네요, 공장은. 그렇습니까? 아니면 우리나라처럼 대도시에는 공장 못 짓는 규제가 있어서 밖으로 나가야 네. 됩니까?
현재까지는 베트남의 하노이나 호치민이나 인근 뭐 대도시 지역으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렇지만 인건비 때문에 이제 여기도 대도시 주변은 인건비 상승률이 더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예.
실제로 요즘 들어오는 여기 이미 진출해 있는 업체나 새롭게 들어온 업체들은 좀 대도시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은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저렴하고
예.
다만 뭐 물류 환경은 뭐 여기보다 대도시 지역보다 좋지 않다고 하지만 인건비랄까 또 그쪽 그 지자체 지방 정부에서 내세우는 인센티브가 좋기 때문에 그쪽 변두리 지역으로 진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 기업들만 특히 이렇게 베트남을 선호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나라, 또, 베트남 근로자들 일도 열심히 하고 인건비도 싸고 좋지라고 다들 판단해서 다들 오고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지금 뭐 우리나라만 베트남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요. 뭐 베트남은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그래도 투자 적지로는 이렇게 손꼽히고 있기 때문에 뭐 일본 기업, 뭐 대만, 중국 할 것 없이 공통적으로 오고 있습니다.
예.
뭐 일본 기업 같은 경우는 전기 전자 분야에서 일찍이 우리보다도 한 발 앞서서 진출했고요. 대만이나 중국 기업들도 뭐 섬유 봉제랄까 신발 뭐 기계 뭐 그런 데서 우리나라와 지금 우리 기업들과 같이 생산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좋은 점은 여기까지 말씀 주셨고 베트남의 단점 예를 들면 사업하기에 이런 점은 애로가 좀 있을 것이다라는 포인트는 어떤 게 있습니까?
뭐 지금 베트남도 외국인 투자가 많이 늘고 있고 특히 우리 기업도 많이 진출하면서 여러 가지 뭐 문제점이 사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근로자 구하기가 어려워진다든가 뭐 생산직 이직 현상이 뭐 이렇게 심화되다든가 토지나 공장 임차료 상승 같은 게 문제점이 이렇게 표면화되고 있습니다.
예.
특히 뭐 노동력 부족 현상 여기도 경제 성장이 되면서 서비스 산업이 발달하기 때문에 단순 생산직 구하기가 참 어렵다 그런 업체들도 있습니다.
다들 도시에 가서 서비스 일자리 찾으려고 하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일부 큰 그 업체들 같은 경우는 생산 인력 구하기 위해서 원거리까지 뭐 비행기로 1시간 떨어진 원거리까지 가서 그 채용 행사까지 하고 있습니다.
예. 점점 그게 어려워지는 것이다.
아, 예.
알겠습니다. 중국에서 공장 하시다가 베트남 쪽으로 이제 옮기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들이 꽤 많을 것 같아서 미리 어떤 걸 좀 고려해야 되겠다라는 포인트가 어떤 게 좀 있겠어요?
중국에서 이쪽 지금 이제 베트남을 생산 기지를 옮긴다 그러면 이제 그 기업의 특성 뭐 물류비라든가 뭐 원부자재 소싱 그런 같은 어느 뭐 판단해서 아마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뭐 적절한 투자 지역을 좀 자기 그 업체와 맞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예컨대 뭐 인건비 의존도가 높다. 그런 경우에는 대도시 인근 지역보다는 노동력이 풍부하고 인건비 저렴한 곳이 좀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남부 지역은 지금 대도시 지역은 하노이나 호치민 있는데요. 지금 현재 여기 진출한 업체들도 공장을 다시 좀 남쪽으로는 뭐 끼엔장이나 건터라든가 띠엔장 그쪽으로 많이 이전을 하고 있고요.
지방으로?
네, 그렇습니다. 북부 지역에서는 뭐 하노이에서 한 그 3시간, 4시간 떨어진 뭐 탄화 지역이나 그쪽으로 공장을 많이 이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뭐 의존도가 인건 그런 쪽에 좀 주안점을 둔다면 좀 대도시보다는 좀 지방도시로 가는 게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대도시 지방도시 차이가 인건비 차이가 큰 모양이군요, 베트남이.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급지별로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별로
그렇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많이 차이나요, 그게?
많이 차이나죠. 예를컨대 뭐 지금 단순 1급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400만 동이 우리나라로 약 20만 원입니다.
예.
1급지 같은 거 대도시 말하는 거죠. 호치민 인근 대도시, 그다음에 하노이 인근 대도시.
지방은요?
지방 같은 경우는 예컨대 4급지라 그런다면 한 올해 같은 경우에 276만 동. 그러니까
반 조금 넘는군요.
예,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차이는 아주 큽니다. 예. 이게.
오늘 베트남 공부는 여기까지 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국무역협회의 김일산 베트남 지부장이었습니다.